할렐루야. 한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말씀 집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루는 유튜브를 보는데 이 모든 영상의 길이가 유난히 20분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있어서 있겠다 한번 살펴보았더니 우리의 뇌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번떡이면서 20분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이름 앞에 수식어가 이런 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에서 설교가 가장 짧은 목사님. 예, 은혜로운을 붙이고 싶었는데 경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은혜로우니까 여러분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두 가지의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1부 예배 때는 이 본문의 중심 말씀을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레위기 전체의 말씀에서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봤고요. 그다음에 2부의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적용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좀 더 말씀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론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이 청정한 하늘과 이 밝은 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을 드리겠다 하고 이 자리 앞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달라 하시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20년 이상 기다려서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너무나 당황스러운 메시지이죠.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이니 어찌 우리 같으면 주실 땐 언제고 다시 가져가시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찌 보면 그 인내도 나의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지 않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컴플레인 할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참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담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소리가 작아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고민의 시간을 오래 가지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제사의 터로 향합니다. 그가 이삭을 제물삼아 제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시는지,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고 헌신하시는지 이 번제를 통하여서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의 온전한 헌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의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인데요. 모두 태워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라고 하여서 아침에 흠없는 양 한 마리, 그리고 저녁에 양 한 마리,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라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온전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그 답은 오답입니다. 제사인들이 아무리 수고와 정성을 기울여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갈지라도 이 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불입니다. 성경 속의 불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 우리는 이 불을 모세가 본 그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불로 해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는 제사가 하나님의 이 주관성, 또한 주도성 가운데 올려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 그것을 나타내 주셨으니 그 임재가 이 성전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몸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 불을 끄지 않는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성막에서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성전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첫째로는요,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2018년에 이 부임하기 전에 초대교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당시에 2부 예배, 요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당에서 이렇게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소리가 너무나 제 마음에 메아리 치는 거예요. 특별히 그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성가대의 찬양이 저는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감동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그 감동을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는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곡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이 곡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사울에게 악령이 붙어서 그가 번뇌할 때 다윗이 그를 위하여서 이 수금을 탑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6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서 상쾌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조가 악령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처럼 이 곡조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소식을 알리니 빗잠에 빠졌던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사에는요 더욱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시편에 기록된 많은 찬양의 가사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과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곡조를 통하여서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잘 나가던 그대가 한순간에 반역자로, 또한 왕을 죽이려 했다는 도명을 뒤집어쓰고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숨이 쉬어지니 사는 것이고 생명이 붙어있으니 사는 것이지 이 생을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한 하루하루 버티게 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했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찬양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 임재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의 소리가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찬양팀이 부흥해야 됩니다. 또한 성가대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가 교회에서만 일어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때론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때로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찬양의 불을 끄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굉장히 귀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이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어졌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나타내시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이 갈멜산에 오른 이 엘리야의 모습이 있어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또한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17:1 뭐 이 정도로 싸우지 않습니다. 적어도 850:1 정도는 돼야지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아내랑 남편이랑 싸우시면 안 돼요. 네. 내 뒤에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들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싸움은요, 누가 이 땅 가운데 진짜 신으로 존재하시는가, 또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또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만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할 나위 없이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엘리야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불을 내리신 이후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불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불이 강했으면 번제물과 나무와 그 모든 것들을 태우고 물까지 마르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세워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임재가 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주 앞에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상에 달려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조금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꽃을 살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말씀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연초가 되면 이 교회 안에 큰 바이러스가 확산이 됩니다. 말씀 통독이라는 바이러스가 이곳저곳에 생겨났다가 어쩜 그리 빨리 사라지는지, 모든 분들이 잠깐 읽고 치유를 많이 받아서 그러시는지, 한 해 동안 고 1월 달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11개월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등은요 불을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불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은 왕이 몇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요시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으로서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나라를 통치한 왕이죠. 요시아가 왕이 된 18년째 되는 해에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것을 전해받아서 요시아가 읽게 되는데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아가 그 말씀을 보고 옷을 찢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또한 그들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후로 그는 즉시 굉장히 레디컬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제하고 우상들을 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부터 제사 안 드린다 그러면 그날부터 아주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가 한 일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21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마음가운데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들이 이 믿음을 저버린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한 이유는요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불을 꺾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레 삶의 변질로 이어졌고요, 자연스레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레 술을 한 잔씩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한두 번씩 빠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 나아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어두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여서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세시대 때요, 엄청난 번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불이 꺼진 곳에 엄청난 타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불을 마음 가운데서 계속 지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온전한 헌신을 기울여서 그 불꽃을 유지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을 저는 예수님에게서 교훈을 얻고 싶어요.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바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불을 어떻게 태워야 하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듯이, 또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성전에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늘 삶 가운데 온전한 헌신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니실 때 이 대학원 이 석사학위가 없어도 학사학위만으로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나중에라도 대학원을 졸업하시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 학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신학교에 간다고 하면 이 공부 못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갔다라는 소설이 듣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이후 대학원에도 동일하게 입학하여서 열심히 공부하던 가운데 이 한 학기를 놓고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혹시 내 석사학위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학기를 남겨놓고 빨리 졸업을 해서 이제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스탑을 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가 공부하고 학위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데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맞죠. 그래도 기도 중에 들린 음성이니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의 이 성도님들 또한 선배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선배님들이 빨리 공부해서 졸업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너무나 크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셨던 거죠. 금요일 저녁, 이제 내일이면 이제 등록이 마감이 되어지는데 온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고 병원에 다녀와도 차도가 보이지 않고 이 저녁에는 겹겨 이 끙끙 앓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석사학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서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이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이 꼭 생명이 끊어져야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석사학위 하나에 담긴 꿈, 앞으로 나의 모든 목회가 이곳에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좀 더 큰 목회, 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석사학위증 하나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이 자신의 미래를 버려야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났는데 마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대요. 잘했다. 참 잘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로 드리고 전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며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불을 지펴 열심히 목회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다음 주면 오시는데 이 석사학위가 없어서 선한 목자교회에 부임하게 되신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전적인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분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 선한 목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졌고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매일같이 되새기며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또한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인 헌신으로 주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것에 대한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